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3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오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썩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여 죄의 율법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는 오늘로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을 3주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사도 바울은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열두 제자들에게 당신을 친히 보여주시고 또 500여 형제들에게 집단적으로 보여주시고 주님의 혈육이었던 야고보 그리고 사도로 살기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고 심지어 예수님의 대적이었던 원수였던 바울 자신에게도 나타나 주셨음을 바울은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요.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지중해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 12절부터 34절까지의 단락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말하자면 부활과 그리스도 신앙과의 관계를 설명을 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일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활도 없는데 구태여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며 살게 뭐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먹고 마시는 삶이 더 나을 것이다.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은 믿는 이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요, 하나님의 상급은 뿌린대로 거두는 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심판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의 상급을 믿는다는 것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니 우리 모두에게, 너희들도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마지막 단락의 주제가 무엇인지는 35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오늘의 주제는 첫 번째로 정말 부활이 있는가? 부활이 있다면 어떻게 부활하는가? 두 번째로 정말 부활이 있다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 바로 이 주제입니다. 옛날 헬라 사람들은 육체를 아주 몹쓸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육체를 영혼의 감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죽음은 영혼이 육체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 속으로 육체가 다시 돌아간다, 이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육체는 죽으면 흙 속에서 다 썩어서 해체되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체된 육체가 다시 부활한단 말인가? 헬라 사람들로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바로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 자체는 부활을 썩어 없어진 몸의 환원으로 잘못 생각한 데 있었단 말이죠. 부활은 썩어 없어지는 몸으로 우리가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몸으로 본질적인 변화를 깨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36절, 어리석은 자여, 부활이 없다는 자들을 가리켜서 참 어리석다. 왜 어리석다고 하는가?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여러분, 씨를 뿌립니다. 그죠? 그런데 그 씨가 가령 나팔꽃을 씹었다고 할 때 나팔꽃이 되기 위해서는 씨가 죽어야지요. 그죠? 죽지 않으면 절대로 나팔꽃이 필 수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부정문으로 얘기했어요. 그죠?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부정문, 부정문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걸 긍정문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네가 뿌린 씨가 죽으면 살겠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네 죽는 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씨를 심으면 씨가 죽지. 그런데 죽은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 생명이. 마찬가지로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아, 이 미물에 지나지 않는 씨도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데 사람도 죽으면 살아나지 않겠느냐,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37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 돼. 참 바울의 이 비유가 뛰어납니다. 그죠? 여러분, 나팔꽃 씨를 심는데 나팔꽃이 어떻게 생겼어요? 나팔꽃 모양이 뭐 한 이 손가락 길이만 하다고 하면 나팔꽃 씨는 바로 그 나팔꽃 모양이 좁쌀만큼 작은 거죠. 그래요? 왜 고개를 끄덕끄덕하세요? 나팔꽃 모양과 나팔꽃 씨의 모양은 전혀 같지 않습니다. 완전히 틀려요. 그죠? 나팔꽃 씨는 아주 짙은 초콜릿색으로 조그만할 뿐이잖아요. 우리가 나팔꽃을 심는다라고 할 때 꽃을 심는 게 아니에요. 나팔꽃 모양과 전혀 다른 씨를 심는 거라고요. 어떤 씨를 심든지 간에 거두어질 열매의 형체를 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전혀 다른 모양의 조그만 씨를 심는 것뿐 아니냐. 38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나팔꽃 씨를 심었는데 이 씨가 죽어서 그 씨 모양과는 전혀 다른 나팔꽃이 살아서 올라온단 말이죠. 그것이 씨를 심은 사람의 의지냐? 씨를 심은 사람의 능력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형체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을 때에 육체가 죽고 나서 이 육체가 죽은 뒤에 전혀 다른 형태의 몸으로 부활하는데 그 전혀 다른 형태의 몸 그 자체를 만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39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여러분, 사람의 몸, 짐승의 몸, 새의 몸, 물고기의 몸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도 물고기의 모양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인어공주, 이건 동화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지 실제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생명체의 형태를 다양하게 다 만들어 두셨듯이 죽음 이후의 우리 몸의 형태 역시도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만들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형체는 이룰 성신, 해, 달, 별들을 의미하고 또 땅에 속한 것은 39절에서 이야기한 사람의 형체, 짐승의 형체, 새의 형체, 물고기 형체들이죠.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해 있는 형체들의 영광과 또 땅에 속해 있는 것들의 영광이 같지 않단 말이죠. 주로 하늘에 속해 있는 것들은 영혼의 상징으로 보여지잖아요. 해, 아주 결국 피조물로서 유한하지만 땅에 사는 것들에 비해서는 훨씬 무한한 존재로 보여진단 말이죠. 그러나 땅에 속해 있는 생명체들은 다 유한한 것의 상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특성과 그들이 지닌 영광이 다를 수밖에 없죠. 뿐만 아니라 41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하늘에 속해 있는 형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영광과 특성을 지닌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것 자체도 다 고유한 특성과 영광을 다 다르게 지니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므로 부활하기 이전 이 땅에서 사는 몸의 형체의 영광과 죽은 뒤에 우리가 부활할 때에 얻는 그 몸의 영광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느냐? 세상의 것과 동일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까 나팔꽃 씨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나팔꽃 씨가 죽으니까 씨는 죽고 나팔꽃이 살아나듯이 죽은 자의 부활도 썩을 것으로 심고 우리의 육체는 썩어 없어지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우리가 부활할 때 부활하는 몸은 이 썩을 이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왜 육체가 욕된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육체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욕된 거예요. 그런데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우리가 부활할 때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단 말이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대단히 강한 것처럼 살아가지만 실은 어때요? 현미경을 통해서도 보일까 말까 하는 작은 세균 때문에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존재예요. 참으로 연약한 존재예요. 이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어떻게 강하죠? 부활하는 그 몸은 더 이상 죽음의 굴레에 있지 않단 말이죠. 강한 것으로 살아난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의 육체의 몸이 썩어 없어지지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니 우리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살 때 이 육체의 몸이 있듯이 죽은 뒤에도 영의 몸, 푸뉴마티코스, 신령한 몸이 반드시 있다. 여러분, 나는 변함이 있습니까? 죽기 전과 죽기 이후에 나라는 정체성은 변함이 없어요. 이재철이라는 정체성은 연속적인데 이재철이 이 땅에서 살 때에 지녔던 몸과 죽고 난 뒤에 부활했을 때의 몸은 불연속적이에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으니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지으신 사람이 아담이죠. 그죠?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되었다. 그런데 이 생령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은 그리스도시죠. 살려주는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다. 첫 번째 아담에게도 영, 마지막 아담에게도 영, 영이라고 우리말로는 똑같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말은 틀려요. 첫 번째 생명은 푸시케, 두 번째 영은 푸뉴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만드신 아담은 생명 있는 존재에 지나지 않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이시다.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여기에 육의 사람이요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헬라말로는 푸시키코스, 육의 몸이다 그 말이에요. 아담은 육의 몸을 지닌 자이고 그 다음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한 몸을 지닌 자이다. 47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섰느니라.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는 흙에 속한 자이다. 우리가 모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흙에서 나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나셨다. 자칫 잘못 오해하면 하늘에서 창조되셨다. 피조물인 것처럼 오해하기 쉽죠. 그 말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오셨다 이 말이죠.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몸은 이 말이에요. 코이코스. 무릇 흙에 속한 몸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저 거기다 공표를 한번 해보십시다. 무릇 흙의 몸을 지닌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앞에 있는 흙에 속한 몸을 지닌 자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은 우리 다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따라서 우리의 육체만을 따지면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저 흙에 속한 자와 같다. 저 흙에 속한 자는 누구예요?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라면 저 묘지에 있는 한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의 몸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저 하늘에 속한 이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을 지닌 자들은 바로 저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과 똑같은 자들이다.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땅에 살 때는 이 땅에서 필요한 흙의 형상을 입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그분의 신령한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혈과 육이라는 걸 우리말로 표현하면 살과 피잖아요. 그게 우리 이게 다 살과 피지 않습니까? 이 살과 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살과 피는 이 지상에 살 때에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이런 피가 필요 없는 거죠. 뭐 빈혈이 생겼다고 가서 수혈할 필요도 없는 거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썩어지는 이 육체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지 못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썩는 것은 이렇게 번역된 헬라말 헤프도라라고 하는 이 말이 지금 썩어서 부패가 진행되고 있는 시신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지금 썩고 있는 시체는 이 말은 죽은 자들이죠. 그렇다면 앞에 있는 혈과 육은 피와 몸을 갖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거나 이미 죽은 사람이거나 이 땅에 지니고 있던 그 형체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거기에 필요한 다른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여기에 비밀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감추어져 있는 진리 바로 그 진리를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바울은 죽음을 잠으로 종종 표현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죽을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마지막 나팔이 부는 그 시간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이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종말에 대한 묵시적 다시 말해서 상징적 표현이에요. 종말이 오는 날 나팔이 울린다 이렇게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51절 뒤에 나팔의 순식간에 홀련히 이 홀련이라는 말이죠. 거기에다가 공표를 해가지고 52절 제일 앞에다 화살표를 해서 끼어 넣으십시다. 헬라어 원문에는 이 홀련이라는 말이 지금 우리말처럼 변화된다는 그 단어만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52절 전체를 수식하는 말이에요. 52절 이 사건이 느닷없이 불현듯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죽은 자들, 이미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는 죽지 않은 나와 고린도 교회 교인 너희들 우리들 그러니까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죽은 자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뿐만 아니라 이 흙에 속한 살과 피를 지니고 있던 살아있던 인간들도 이 육체를 벗고 홀연히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요 바울은 자기 생애에 재림의 때가 올 줄로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와 살아있는 우리를 대비해서 표현했습니다. 죽은 자만 살아날 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우리도 그때 홀연히 변화할 것이다. 사도행전 2장 주일 낮 예배 시간에 볼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었는가 바로 이 종말 신앙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다 종말이 있다 그랬죠. 우주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이 우리 때에 없더라도 개인적인 종말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년만년 살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사는 사람과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면 나는 주님 앞으로 간다라는 사람과 삶의 모양이 같을 수가 없겠죠.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거기에 이 두 개 다 우리 공표를 한번 쳐보십시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앞에 놓고 이 똑같은 문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썩을 것이 썩은 뒤에 이 썩을 것으로 환원되는 게 아니라 이 썩을 것은 다 없어지고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다시 산다. 지금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바로 그날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도대체 누가 사망을 삼키고 누가 이긴다는 말인가? 바울은 지금 이사야서 25장 8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사망을 멸하시고 모두를 살리신다는 이 이사야 25장 8절의 말씀이 그날 완성될 것이다.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은 다 죽잖아요. 육체는 다 죽어요.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몸은 죽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서 죽음이 왕노로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날 실정한 몸으로 그 몸을 입고 부활할 때, 그때 사망아 도대체 네가 누구를 이길 수 있겠느냐? 그때는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지배하지 못할 텐데 네가 도대체 누구를 쏘겠느냐? 바울이 반문을 합니다.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겨냥하는 것은 늘 죄입니다. 죄의 싹시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죽음이 가서 왕노로 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죄의 권능은 율법이에요. 죄를 죄로 정죄하는 것은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만으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뿐 율법 그 자체로는 우리가 구원을 못 얻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몸으로 승리하면서 죽음을 이긴다는 것은 곧 죄를 이기는 것이고, 죄를 이긴다는 것은 죄를 정죄하는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진다는 겁니다.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하노니로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 말은 여기에 마침표가 딱 찍어졌습니다. 감사하노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한다는 것은 단순히 몸이 다시 산다는 그런 차원 더 이상으로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가 죄와 사망을 이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후의 승리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결론 부분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씨를 뿌려도 그 씨가 새로운 생명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믿던 사람들이 왜 죽음이 끝이냐, 그 이후에 왜 생명이 없겠느냐, 그리고 그때 주시는 그 부활체는 썩어 없어지는 이 몸으로의 환원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른 주님과 같은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죽은 뒤에 마지막 날 몸이 부활할 때 그 부활이 이 땅에서 우리가 입고 있던 육체로의 환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 가운데에 필경 많은 사람들이 아마 나이 들어서 쇠퇴해서 못 움직이고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부활했는데 그 90대에서 치매 걸리고 정신도 없는 그 몸으로 부활한다. 그건 벌이죠. 그죠? 사람 가운데는 장애를 입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장애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 그분은 절대로 부활 안 하고 싶을 겁니다. 그죠? 바울은 지금 우리가 입게 될 신령한 몸을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신령한 몸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제기되는 질문을 한번 함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고 했는데 그 신령한 몸은 구체적으로 어떤 몸이겠는가?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죠? 우리가 정말 그 몸을 입어봐야 아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몸이 어떤 몸인지 이해할 수 있는 몇 개의 단서들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제자들을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 보면 두 번을 찾아가시는데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었지만 두 번 다 제자들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노크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중간에 와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 어떤 몸이에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몸이에요. 그때도 설명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문을 다 잠궜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누구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데 갑자기 누가 지금 여기에 탁 서 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만 여기 서 있어요? 1985년도 선교 기념관이 지어지기 전에 이 언덕 위로 되돌아가면 돼요. 그죠? 그리고 다시 2006년 6월 21일로 다시 되돌아오면 여기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몸은 시간을 초월하는 몸이었다. 우리 알 수 있죠. 누가복음 24장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인지 몰라봤습니다. 이 신령한 몸은 육체를 가진 이 흙에 속한 이 몸을 지닌 사람에게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 형체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그런 몸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주님을 3년 동안 모시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몰랐거든요. 나중에 알았단 말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40일 후에 어떻게 하시죠? 승천하시잖아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공간을 초월하시는 몸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 입는 신령한 몸이라는 게 이 육체와는 전혀 다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몇 가지의 단서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은 우리 몸은 다 썩어서 없어지는데 이 육체는 다 해체되는데 이 신령한 몸을 입는 부활의 시점은 분명히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종말의 때라고 성경이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신학자에 따라서는 그 인간은 전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도 함께 무덤 속에서 잠을 자다가 마지막 날 일어난다 몸과 함께, 신령한 몸과 함께 일어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분들 나름대로 논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영의 상태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죠. 주일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태복음 22장 32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했는데 그 의미가 뭔지는 몰랐거든요. 그때로부터 1400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부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자, 아브라함 죽었죠. 이삭 죽었죠. 야곱 죽었죠. 그 사람들 무덤 다 있잖아요. 무덤 속에서 시체는 다 썩어 없어졌겠죠. 그것으로 끝났으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을 그렇게 부르라고 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육체는 썩어 문드러졌지만 그들의 영은 하나님 품속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 다 죽었죠, 그죠? 그런데 둘 다 몸이 죽고 나서 그 영이 다 같이 무덤 속에서 잠을 자고 그 이후에 이야기가 없나요? 아니잖아요. 육체는 죽어서 썩어 없어지지만 부자의 영은 지옥으로, 나사로의 영은 하나님 나라로 가서 있는데 지옥에 있는 부자 영이 보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아브라함이 누구 품속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속에. 아브라함의 육체는 이미 썩어져 없을 터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에 그 영이 살아있더란 말이죠. 또 마태복음 17장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게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과 함께 하던 3년 동안에 가장 그 영적이고도 황홀한 체험이었죠. 부활 이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그래서 얼마나 황홀했던지 베드로가 여기에 초가 삼관을 짓고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살자고 그러잖아요.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되시는데 하늘에서 누가 내려왔어요? 엘리야와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엘리야는 몸을 가진 채로 승천했죠. 모세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 육체는 모압당에 장사 지냈어요. 그러면 1400년 지나서 예수님이 새 제자 데리고 변화산 올라가실 때는 그 육체는 해골도 다 형체도 없겠죠. 그런데 위에서 모세의 영이 내려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시기 전에 두 강도 중에 착한 강도에게 뭐라고 그러셔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파라데이소스 낙원.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하고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칭할 수 있는 헬라어 용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네 육체는 죽지만 네 영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통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코끝에서 호흡이 멎으면 우리 육체는 흙으로 썩어 문드러집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의 영을 산자의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다가 마지막 날 이미 오래전에 죽은 자와 더불어 다 함께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을 입게 되므로 주님의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서 세 번째 질문이 또 제기돼요. 우리가 부활할 때
죽을 때 그 몸으로 부활한다면 알아보기가 쉬울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을 때 이 몸이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면 우리 알아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 남편 알아보겠는가? 내 처를 알아보겠는가? 고민이 생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죽은 뒤에 나팔꽃 씨와는 전혀 다른 나팔꽃이 피어나듯이 신령한 몸을 입는다면 나라는 정체성은 안 변했죠? 그런데 나의 존재 형태는 변했어요. 흙에 속한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해서 나는 나인 줄 아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보겠느냐 말이죠. 어떨 것 같아요? 예? 알아볼 것 같아요. 예. 알아보고 싶죠. 알아봐야죠. 또. 아니 여기서 부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 못 알아본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아까 누가복음 16장 예를 말씀드렸는데 죽은 나사로도 영으로 하나님 나라 가고 부자는 영으로 지옥 갔잖아요. 그죠? 영은 형체도 없잖아요. 형체도 없는 영이 영을 알아봤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보다 훨씬 옛날에 살던 아브라함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영이 아브라함의 영을 턱 보고는 아브라함인 줄 알았거든요. 영이 영을 알아보는데 신령한 몸을 입고 왜 못 알아보겠어요? 하늘에서 변화산정에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왔습니다. 그 예수님하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있던 세 제자 요한, 베드로, 야고보는 살아 생전에 한 번도 모세를 본 적도 없고 엘리야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때 무슨 사진이 있겠어요? 초상화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냥 육신의 몸을 입고도 내려오는 순간에 척 보고 알았습니다. 모세구나, 엘리야구나. 그 경험이 황홀했던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보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믿음, 다니엘의 믿음, 모세의 믿음을 쭉 열거하고 12장에 우리에게 구름처럼 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증인들과 함께.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이 영으로도 알아보지만 신령한 몸을 입고 난 뒤에도 아, 저분이 다니엘이구나. 저분이 모세구나. 허다한 그 증인들을 다 우리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신령한 몸이 어떤 몸인지 알 수 있는 단서가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셨죠. 우리가 다 죽어서 영적인 존재가 되고 신령한 몸을 입게 될 때에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계실 때의 얼굴과 전혀 다른 신령한 얼굴을 하고 있어도 우리는 딱 보면 아,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안다 말이죠. 걱정하지 마셔요. 우리가 한번 다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할 건 그리스도인도 화장할 수 있는가? 당연히 화장할 수 있죠. 오래도록 그리스도인은 매장만 해야 된다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죠? 부활이 옛 몸으로의 환원이라고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무슨 뭐 미국이나 러시아처럼 저 광활한 땅덩어리가 아니라 이 좁은 국토에 사는 우리, 특히 한 해에 여의도 면적 두 배 이상이 묘지로 잠식되고 있는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후세대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겠어요? 화장하는 겁니다. 예. 부활할 때 이거 부활하는 거 아니니까 이거 버리고 가야죠. 제가 주일 예배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이 100년 전 여러분 조상 묘소를 안 보듯이 여러분이 죽고 나서 아무리 큰 묘소를 만들어 봐야 뭐 100년이 뭡니까? 한 5, 60년만 지나도 태반은 잡초만 우거질 거 아닙니까? 그 왜 후세대들한테 그런 멍해를 남겨주고 가겠습니까? 버리고 가야죠. 그 우리 교회가 맡은 사명이 양화진을 관리하고 용인 순교자 기념관을 우리 보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양화진 정리가 좀 끝나고 나면 그 용인 순교자 기념관에는 제일 먼저 그 누구든지 화장한 사람들 유고를 뿌릴 수 있는 그 명칭이 없어서 저는 뭐라고 지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털을 하나 만들라고요. 그래서 거기 제일 좋은 장소에 큰 십자가를 하나 세우고 누구든지 꼭 우리 교인 아니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뒤에 유고를 뿌릴 데가 없으면 거기 와서 뿌리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거기 뿌릴 거예요. 제 처가 아마 뿌려줄 겁니다. 예? 뭐라고요? 아니 제 차가 먼저 가면 제가 뿌려주고 자 결론을 내려보십시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활장 15장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뭐예요? 우리의 죽음은 참된 생명을 향한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꾸어 말하면 이 땅에서 산 것은 산 게 아니죠. 이 땅에서 산 모든 삶은 참된 삶을 위한 과정이에요. 이것이 절대로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절대로 목표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58절에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했듯이 이 세상이 모두라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끝을 냈을까요? 우리도 나가서 좀 더 많이 먹고 마시자 이러고 끝냈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라. 세상이 뭐라고 얘기해도 이것은 과정일 뿐이다. 흔들리지 마라. 견실해라. 그리고 항상 주어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페리슈오, 힘쓰는 자가 되라, 페리슈오라고 하는 헬라 말은 탁월하게 하다, 풍성하게 하다는 것입니다. 주어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탁월하게 하고 풍성하게 해라. 살아있는 동안에 이유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확신하기 때문이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계속 이야기해왔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탁월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수고를 다하는 것이 결코 헛된 것으로 귀결되지 않는다.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날 이루어지는 것이고 믿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상급이요 하나님의 상급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다. 내가 진리를 많이 심었으면 많이 거두게 하는 것이고 소홀히 심었으면 소홀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더욱 충성하는 자가 되라. 이 바울의 결론 권면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다시 11절로 되돌아가게 되죠.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이 구절이 왜 중요한지. 사도 바울이 이같이 전파하매 하는 헬라말 캐리소는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라는 것은 피스티오 과거로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은 언제든지 현재형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내가 고린도에 있을 때 믿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데 오늘 현재는 어떠냐? 오늘 현재 너희들이 그 부활을 믿고 만물을 회복하실 때 하나님의 그 상급을 믿고 오늘 부활을 믿는 자답게 충성하며 사느냐? 더욱 힘쓰고 있느냐?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진리 위에 서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오늘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 봐야 되겠죠. 우리가 늘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매일 몸이 부활한다는 것을 주일마다 고백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의 삶은 현재형으로 어떤 삶인가 한번 되돌아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끝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더욱 충성하십시다. 그때 우리는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것이거든요. 우리 코끝에서 호흡이 멎어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고 우리가 이 땅에 심은 것을 심은 대로 우리에게 되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흙에서 난 몸이기에 우리의 몸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오늘 내가 아무리 나의 젊음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내 몸을 아무리 아름답게 가꾼다 할지라도 내일의 흙이라는 면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인생을 그처럼 허망하게 끝나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몸을 입혀주실 것임을 약속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서의 삶이 과정이요 결단코 우리의 목적일 수 없음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위해서 더 충성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탁월하게 더 풍성하게 하는 데에 우리의 모든 중심을 바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주님으로부터 귀한 상급받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멋진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믿음을 지닌 자들답게 우리의 삶이 늘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재형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